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일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볼 것입니다. 이제 이 기록들을 신학의 다른 기록들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여러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장소에 사는 교회 또는 사람들 그룹에게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글들의 제목은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복음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원칙을 특정 장소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가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공동체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현대적이고 부유하며 다양한 공동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원에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들이 판테온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그곳에 갔고 그 도시에서 1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바울은 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장 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가장 큰 바람은 그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이 그들에 의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 편지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위기의 대부분은 편지에 밝혀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틀이 잡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인간의 용어로 정의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위기는 뉴스가 보고하는 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또는 정의 문제입니다. 또는 경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바울과 유사한 영적 활력과 초자연적 변화의 문제로 바울이 고린도에게 가르치는 문제들입니다. 제 자신과 제 인생의 일을 잠시 비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의 대부분의 교회가 자신이 속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문화가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 영성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의 활력과 생명을 제공하는 것보다 우리는 단순히 행동 억제를 목표로 하는 모호한 진부함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우리는 혼란의 문화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바울의 지시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시작하는 곳이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계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흔히 결혼식에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이것을 결혼식이나 결혼을 위해 의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장소에서 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을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흐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금방 무엇을 읽었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과 단순히 구속된 삶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을 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경에 빠질 때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려면 바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는 인간의 변화는 고무공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을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가하는 순간 다시 원래의 모양과 크기로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주장하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과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여기 계셨다면 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를 위해 있고 그 기관과 조직을 번성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이웃과 학교가 영향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자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변화 없이 숫자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군중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군중은 결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사는 장소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구절을 찾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장소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여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는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변화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외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장 잘 나가고 해도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재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린도는 이 도시의 문화 중심지였으며 재능 있고 야심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이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똑똑하고 부유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상관없고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본 운영 자체가 초자연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우리 존재의 핵심이 사랑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모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말 보기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교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가르침, 모든 위대한 예배, 좋은 프로그램, 그러나 초자연적인 변혁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재능 있고 밝은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금 언급한 재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 전에 12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사를 추구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달란트와 은사를 진리와 은혜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너무 관대하여 본질적으로 빈곤의 서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너무 헌신하여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글쎄요, 바울은 우리가 관대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관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헌신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네, 물론이죠. 헌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요점을 완전히 놓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결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절과 2절에서 달란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금은 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사회 정의에 헌신하고 신념에 헌신하는 좋은 사람,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받는 철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기본적인 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려분별, 절제, 용기,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미덕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그들은 도덕입니다. 우리는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절에서 그는 나의 삶이 모든 덕과 도덕과 모든 재능과 선물이 있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요란한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라고 합니다. 시끄러운 징, 울리는 꽹과리, 우리 귀에도 짜증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더 깊어집니다. 앞서 제가 고린도를 종교 중심지라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은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대성당이 많은 장소였습니다. 그 신들에 대한 숭배의 표시 중 하나는 행렬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후에 나와서 행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 주위를 행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땐 징이나 꽹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신이나 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존경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숭배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경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대하고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변화되지 않고 사랑의 뿌리를 두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징이나 꽹가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공허하고 성가신 종교이고 그리고 솔직히 다른 사람의 승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의 행동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희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사랑의 뿌리를 두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독교인으로 여겨지고 싶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알려지기 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하지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자는 나 자신이 제일 먼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내 필요가 더 중요하므로 당신의 필요를 짓밟겠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가 더 중요하므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이 없는 외적 도덕은 카드로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로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결국 참을성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을 욕할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질투가 납니다. 게으르게 됩니다. 원망이 솟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활동적인 사형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도덕적 미덕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그것은 사랑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4절에 도달했을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인내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분개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방식과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파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능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대 가지고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덕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사랑이 인내로 구성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여기서 추상적인 원리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싶으면 인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은 love is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의인화합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특히 사랑에 빠지면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은 희망합니다. 사랑은 보호합니다. 사랑은 신뢰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가지려면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의인화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사랑을 사람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랑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랑을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안아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짐으로써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원칙이 아니라 능동적인 힘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로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사랑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사랑으로 우리가 채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는 일, 좋은 일, 모든 자선활동, 모든 도덕적 행동 등은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랑을 의인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서 그런 사랑을 경험합니까? 바울이 말한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사랑은 항상 보호하고 항상 희망하고 항상 견디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인격체로 사랑을 인격체로 묘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호하고 항상 희망하고 항상 인내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저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이 모든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배우자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보호하고 항상 희망하고 항상 인내하고 결코 무너지는 사랑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채우려면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것을 인간화함으로써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4절에서 그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 헬라어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크로 티모스, 오래 참으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참으신 분을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사랑이 실패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단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랑을 인간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그들에게 하는 말과 그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가 가진 사랑처럼 사랑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들고 참을성이 없고 불친절하고 쓰라리고 질투하고 험악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를 탐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도덕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 사랑받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